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오늘부터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는 한국군 30만 명과 미군 1만 7천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와 함께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넘 리처드함과 박서함을 처음으로 동시 참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앙기율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공산당원 20만 명이 경징계를, 8만 2천 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또 5만 4천 건의 견책성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중점 시책으로 삼고 정부 관리들과 국영기업 간부, 군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현재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는 수천 명의 난민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탈출한 난민들은 주로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향하는 해상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 당국자들은 터키와의 긴급 회담을 앞두고 발칸 지역 이민 경로 폐쇄를 선포하는 내용의 유럽연합 협정 초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유럽 정상들은 이처럼 바다를 통해 그리스의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유입되자 이들이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럽 망명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터키를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어제 발생한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의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늘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늘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가운데 52명은 민간인들이며 나머지는 보안군 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테러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95km 떨어진 힐라시의 한 검문소를 겨냥했으며 사망자 외에도 95명이 부상을 입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의 자치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슬람 반군 단체가 ISIL의 세력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군 단체 모로코 이슬람 해방전선을 이끌고 있는 무라드 에브라힘 대표는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들에게 ISIL이 필리핀 남부 지역 민다나오에 곧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힘 대표는 지난 2014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정부와 모로코 이슬람 해방전선 간 합의된 평화협정이 필리핀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슬람 교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ISIL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재했던 당시 합의에는 가톨릭이 다수인 필리핀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좀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반군단체는 10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40여 년에 걸친 반란을 끝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어제 94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낸시 여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장된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레이건 대통령 기념도서관 묘소에 함께 묻힐 예정입니다. 아들인 마이클 레이건 씨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며 현재 평온히 잠들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 여사는 애도 성명에서 낸시 레이건 여사는 재임 기간 영부인의 역할을 재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손편지 자주 좀 쓰십니까? 요즘에는 손편지를 받기도 어렵지만은요. 쓸 일도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71년에 등장한 인터넷 편지, 전자우편, 바로 이메일이란 것 때문인데요. 뭐 웬만한 서신은 다 이메일을 쓰죠.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각종 상품 광고도 이 이메일, 전자우편이 주요한 그 수단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식을 쉽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이 이메일을 만든 창시자 레이먼드 톰 린슨이라는 남성인데요. 이 이메일 창시자인 톰 린슨이 7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통의 혁명을 열어준 톰 린슨의 사망 소식, 언론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톰 린슨은 미국 동북부에 있는 명문대학이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나와서 기술개발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한국 사람들이 골뱅이라고 부르는 이 인터넷 기호를 사용해서 서방에서는 애시라고 하지요. 사용자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이메일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톰 린슨이 이메일 규약도 만들면서요. 또 이후 통신 규약이 제정되는데 걸음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이 남성의 공로가 인정돼서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랐고요. 또 2000년에는 미국 컴퓨터 박물관이 그의 공적을 기리면서 조지 스티비츠 컴퓨터 개척자라는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톰 린슨의 사망 소식, 전 세계 기술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 애도의 표시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영상 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알아볼까요? 3월 8일 화요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낍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분포.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상 1도에서 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해리 닐슨이 부릅니다. Without You 골라봤습니다.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Can you live without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6.5에서 7%를 제시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측은 유엔이 중재하는 정부와의 평화회담에 참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란에서 유력한 석유 재벌이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전인대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중국 베이징에서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예,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르죠.
네.
열리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주말 열린 개막식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리 총리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였는데
네.
리 총리는 6.5에서 7%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를 제시했었는데 올해는 6.5에서 7%니까 낮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특정 수치가 아니라 6.5에서 7%라는 이 구간대를 제시하는 것도 눈길을 끄네요.
네.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초에 이제 7%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실제 성장률은 6.9%에 그쳤죠.
네.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진 것이 25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는 특이하게 6.5에서 7% 이렇게 이 구간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이 어려운 과제이고 또 세계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대를 낮추고 유연성을 가지려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도 업무 보고서를 할 때 올해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을 거라고 또 예고를 했다고요.
네, 리 총리는 올해 중국의 개발에 있어서 더욱 힘든 문제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도 수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고요. 또 국내 소비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전반적인 경제 둔화 또 경기의 경착륙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네, 자, 리 총리의 올해 업무 보고에 또 어떤 내용들 주목되고 있나요?
리 총리는 이 경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업률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와 제대한 군인 2,100만 명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화로 환산하면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리 총리는 올해에만 760만 명의 졸업생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채용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4.5%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고요.
네.
또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을 이 목표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부가 실업률 유지를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커창 총리의 업무 보고 내용 봤는데요. 이번 또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도 속속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시 주석이 전인대 분과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떤 형태의 타이완 독립 움직임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면서 분열의 역사적 비극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된 후에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네.
타이완 언론들은 시 주석이 차이 총통 당선자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취임 이후부터 부패 척결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지난해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중국 공산당 사정기구인 중앙기울위원회가 전인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기울위는 공산당원 약 20만 명이 경징계, 또 약 8만 2천 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양회에서도요,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앞다퉈 부패 척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시리아 반정부 측이 평화회담에 참석할 거라고 밝혔네요.
네, 시리아 주요 반정부 연합인 최고협상위원회에 리아드 나산 아그아 대변인이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요한 이제 진전인데요. 유엔이 이번 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사이의 평화회담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에 부합해서 처음으로 반정부 측에서 회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밝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반정부 측이 평화회담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앞서 미국하고 러시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휴전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측은요. 그동안 정부군의 휴전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평화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휴전 위반 사례가 줄면서 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아그아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휴전 위반 사례가 줄었고 반군 점령 지역에 구호물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인도주의적 상황도 개선됐다면서 회담 참석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반정부 측의 발표 외에 시리아 내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서도요. 어제가 휴전 발표 후에 가장 잠잠한 날이었다면서
네.
휴전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통화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두 장관이 어제 통화해서 평화회담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요.
네.
또 휴전 준수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주 평화회담을 재개한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반정부 측의 발표를 보면요. 빠르면 11일부터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도 시리아 정부 또 반정부 대표들이 평화회담을 위해서 제네바에 모였었지만 당시 반정부 대표가 정부군의 계속된 공격과 러시아 전투기의 민간지역 공습을 이유로 회담을 거부하면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연기된 바 있습니다.
네.
평화회담의 목적은 이 내전의 영구적인 종식과 새 정부의 구성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요. 특히 시리아에서는 이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같은 테러 조직들이 이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이런 이 테러 세력 격퇴를 위해서도 일단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란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의 최고의 석유 재벌이 부패 혐의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네요.
네, 이란의 소리넷 그룹 소유주인 바라크 모르테자 잔자니가 어제 부패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잔자니는 이란 석유부가 받아야 할 석유 수출 대금 중에 28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체포돼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잔자니는 개인 자산 규모가 14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이란의 대표적인 석유 재벌입니다.
네. 28억 달러를 횡령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횡령했을까요?
이란이 그동안에 서방의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란 주요 6개국과의 핵협상에서 합의한 후에 이제 제재가 풀려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네.
잔자니는 원래 양피지를 수출하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정부를 대신해서 해외로 석유를 우회 수출하면서 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돈으로 금융부터 건설, 철강, 항공까지 소유한 다국적 기업 소리넷 그룹을 키워냈는데요. 그러면서 한때 이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해외에 불법 계좌를 만들어서 횡령한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아왔고요. 이번에 사형이 선고됐는데요. 한편 잔자니는 자신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 때문에 이 돈을 정부 계좌에 아직 입금하지 못한 것뿐이라면서
네.
이 횡령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두 개 주에서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일 미시간주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어제 또 한 차례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대선 관련 소식들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2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는데요. 먼저 어느 주에서 선거가 실시됐고 또 결과는 어땠는지 알아보죠. 먼저 공화당부터 알려주시죠.
네. 공화당의 경우 토요일 5일에 캔자스주와 켄터키주, 루이지애나, 메인주 이렇게 4개 주에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연방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 후보가 각각 2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루이지애나와 켄터키, 크루즈 후보는 메인주와 캔자스주에서 1위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앞서 예상하고는 달리 크루즈 후보가 선전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 크루즈 후보가 이긴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크게 이긴 반면에 2위 한 곳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크루즈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에게 패하긴 했지만요. 두 후보가 얻은 대의원 수는 18명, 18명으로 같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 차이가 뭐 4%포인트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위협하는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두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CNN 방송 집계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389명, 크루즈 후보가 302명입니다.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수가 1237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실시하는 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주에서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거둔다면 충분히 뒤집기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된 겁니다.
네.
크루즈 후보는 이 같은 결과에 매우 고무된 표정인데요. 크루즈 후보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I'm very encouraged because if we continue to unite, we're going to win this nomination. And we're going to win the general election, defeat Hillary Clinton, and we're going to turn this country around.
네, 크루즈 후보는 계속 사람들을 단합시키면 공화당 후보 지명을 거머쥐게 될 것이고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미국을 바로잡고 다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주류 세력이 트럼프 후보의 대항마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아니었습니까?
네.
자, 지난 주말 루비오 후보의 경선 성적 어땠습니까?
네, 안 좋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4일에 벤카 슨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중도 사퇴한다고 발표하면서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4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루비오 후보는 캔자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이 세 개 주에서 남아있는 후보 4명 가운데 3위에 머물렀고요. 메인주에서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에게까지 뒤지면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루비오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를 따라잡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루비오 후보가 고전하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후보도 거들었습니다.
Marco Rubio had a very, very bad night. And personally, I'd call for him to drop out of the race. I think it's time now that he drop out of the race. I really think so.
네. 트럼프 후보는 루비오 후보의 이 토요일 경선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이 개인적으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네.
3위나 4위에 그쳤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다고 루비오 후보가 말해왔지만 제대로 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크루즈 후보와 1대1로 맞붙었으면 한다면서 무척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크루즈 후보 역시 루비오 후보에게 사퇴할 것을 권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게 표를 모아달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사퇴 촉구 목소리에 대해서 루비오 후보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사퇴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는데요. 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열릴 플로리다 예비선거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Now, everybody that's running asks for somebody to drop out so they can do better. Except for me, I've never asked for anybody to drop out. But here's the bottom line.
네, 모두가 다른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고요.
네.
이 플로리다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 이 토요일 5일에 경선을 실시한 주들의 대의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의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요일 경선에서도 대의원을 추가로 또 확보를 했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가 1위를 한 곳은 몇 곳 안 되죠?
네, 지난 1일 슈퍼 화요일 선거일에 미네소타주에서 승리를 했고요.
네.
어제 6일 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사모아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령 주민들은 11월 본선거 때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각 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민주당 쪽 소식 좀 보도록 하죠.
네, 민주당은 토요일 캔자스와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주에서 또 일요일 6일에는 메인주에서 경선을 치렀는데요.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거의 3배에 달하는 지지율로 크게 승리했지만 또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을 눌렀습니다. 특히 메인주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지지율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그래도 대의원수에서는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주의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슈퍼 대의원까지 합친다면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가 1130명으로 이 샌더스 후보의 2배가 넘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현재 499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참고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2383명이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지난달 초에 시작한 각 당의 경선 과정이 6월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내일 18일에도 또 4개 주에서 경선이 실시되죠?
그렇습니다. 내일 미시간과 미시시피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요. 또 공화당은 하와이와 아이다호에서도 경선을 치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민주당 예비선거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내일 경선이 열리는 주 가운데 미시간 주가 특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특히 미시간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148명에 달하는 많은 대의원이 바로 이 미시간에 걸려 있습니다.
네.
내일 미시간 예비선거를 앞두고 어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CNN 방송 주최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시간주 플린트시라고 하면은 지난해에 이 오염된 식수 때문에 납중독 사태가 일어난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플린트시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식수원을 플린트 강물로 바꿨는데요. 이 강물의 이 부식성이 강해서 미리 방지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 수도관이 부식하면서 이 녹물하고 또 나비 녹아든 물이 각 가정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비롯한 플린트 주민들이 납중독에 걸렸는데요.
네.
이 어제 토론회 시작 후에 상당 시간이 이 문제에 할애됐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플린트 주민들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공화당 소속인 릭 시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네. 또 클린턴 후보 역시 스나이더 주지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어제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경제와 교육 등 전적으로 국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가 열린 미시간주 플린트는 디트로이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디트로이트 하면 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2009년 미국 경제위기 당시에 이 샌더스 후보가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The money was there and had to be released in order to save the American auto industry and 4 million jobs. And to begin the restructuring.
클린턴 후보는 당시 정부 자금이 있었다면서 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종사하는 400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제 금융을 제공해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덕분에 지난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랜만에 판매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원의원 시절에 자신은 이런 자동차 산업 구제 금융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샌더스 후보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자 샌더스 후보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거대 은행 역시 도운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If you are talking about the Wall Street bailout, where some of your friends destroyed this economy,
you know,
excuse me, I'm talking.
Let him sprung.
네, 당시 자동차 산업의 위기 등 미국의 경제 위기는 클린턴 후보를 후원하는 월스트리트 거대 금융기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네.
이에 클린턴 후보가 반박하려고 하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또 말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 토론회는 공화당 토론회에 비하면 또 상당히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데요. 경선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어제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또 토론회에 임하면서 몇 차례 냉정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 여러 언론이 이 점을 부각해서 보도를 했고요. 또 미국 언론은 어제는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고 또 승자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시장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월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4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증가량이 24만 2천 개에 달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19만에서 19만 5천 개를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네.
15만 1천 개로 발표됐던 지난 1월의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량은 17만 2천 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신규 고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죠.
네, 지난 6개월 동안에 미국에서는 매달 평균 23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꾸준히 소비가 늘어나는 데 힘입어서 고용도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중앙은행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수요일에 발표한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에서도 올해 들어서 약 두 달 동안 고용시장 여건이 계속 개선됐고 또 대다수 지역에서 완만한 고용 증가 현상이 보고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월에 어느 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생겼는지 좀 자세히 보죠.
네. 업종별로 보면 보건 분야에서 5만 7천 개, 소매 분야에서 5만 5천 개로 이 두 업종이 지난달에 이어서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네.
또 식품 분야의 고용도 두드러졌고요. 이에 반해서 광업과 벌목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약 1만 8천 개가 줄었고 또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1만 6천 개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 수준과 숙련도 업종에 따라서 일자리 증감이 나뉜다면서 육체노동을 하는 백인 남성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제조와 교통, 에너지 분야는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는 15일에 열릴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 때 금리가 또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도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새 일자리 증가였습니다.
네, 그러면 2월 실업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실업률은 4.9%를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년여 동안에 30만 건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 참여율은 62.9%였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아, 또 노동시장 참여율은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들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네. 지난주에 그 미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우려가 금융시장에 확산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지난주에 공개된 건설 지출, 제조업 지표, 민간 부문 고용 등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저유가와 달러화 강세 부담도 줄어들면서 이 경제 성장률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2.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때는 미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쳤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던 헨리와 패티 스미스가 부릅니다.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들어보시죠.
Just to have somebody by my side. And I don't wanna hate you. I don't wanna take you. But I don't wanna be the one to cry. And I don't really matter to anyone anymore. But like a fool, trust. There's a reason why people don't stay where they are. Baby,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Now, I could never change you. I don't wanna blame you, baby. To take the fall. Yes, I may have hurt you, but I did not desert you. Maybe I just wanna have it all. It makes a sound like thunder. It makes me feel like rain. Like a fool who see the truth. I keep thinking something's gonna change. But there's a danger in loving somebody too much. And it's sad when you know it's your heart you can't trust. There's a reason why people don't stay where they are. Baby,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just ain't enough. Oh. N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인도에서는요, 계급 간 역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인도의 오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도의 전통적인 신분 제도, 카스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일파만파로 퍼진 인도의 역차별 시위.
지난 2월 중순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주에서 자트 카스트 주민들이 운하를 점령하고 물 공급을 차단해서 천여만 명의 뉴델리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Violent protests in northeastern India have plunged the capital of New Delhi into a water supply crisis.
카스트 제도의 중간 계급에 속하는 자트 카스트 계급 주민들이 정부의 하층 카스트 우대 정책에 항의해 시위를 일으킨 건데요. 이들은 공무원 임용 그리고 대학생 선발 등에서 50% 인원을 하층 계급에 할당하는 정부 정책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2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결국 주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도 했습니다.
3000년 역사의 카스트 제도.
인도의 전통적인 신분 제도인 카스트는 21세기 현대에 들어서도 인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카스트 제도는 약 3000년 전에 힌두교도들을 각각 경제, 사회적 역할로 구분짓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고대 인도의 마누법전에는 이 카스트가 힌두 사회의 질서와 규칙의 근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카스트는 크게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성됩니다. 각 계급은 힌두교 창조의 신인 브라마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머리에서 나왔다는 브라만 계급은 최상위 계층으로 주로 성직자나 교직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 계급인 크샤트리아는 브라마의 팔로 정치나 치안을 담당하는 계급이고요. 이어서 브라마의 허벅지에서 나온 바이샤는 농업과 상업을, 그리고 끝으로 발에서 나온 수드라는 허드렛 일을 맡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겁니다.
인도인의 삶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카스트.
카스트는 크게 네 계급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혈통과 지역, 직업에 따라서 3,000개의 카스트로 나뉜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하위 계급은 다시 2만 5천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세분화시켜서 계급을 나누고 있고 얼마나 계급 간의 차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카스트는 저마다 다른 성씨를 쓰고 있고요. 담당하는 일도 다 다른데요.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이나 신분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천 년 전에 조상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죠. 네, 이른바 불가촉 천민이었던 자신의 조상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최하층민의 삶을 받아들여야 했던 한 인도 여성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카스트가 아니라 자띠의 개념으로 인도의 신분 제도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출생 신분 성씨만으로 어느 지방, 어느 계급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차별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출생, 업을 뜻하는 말인 자띠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카스트 제도.
그런데 인도는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 이 제헌헌법을 통해서 카스트 제도를 철폐한 건데요.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전 대통령이라든지 거리에서 차를 팔던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와 같은 하층민 출신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인은 여전히 카스트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급 때문에 고통받고 불합리를 겪는 걸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1950년대부터 하층 카스트와 부족에 대해서 우대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신분 상승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이나 대학생 선발, 각종 생활 지원에 하층민 50%는 무조건 할당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죠.
힌두스탄나 감에 감티 라벨라 로컨노 우피옥 카르바노 낙기 가루쉐 힌두스탄나 감에 감티 라벨리 마티.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하층 부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연설 내용 듣고 계신데요.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이 카스트로 인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겁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일자리 때문에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하층민 우대 정책이 다른 계층의 박탈감 그리고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중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급을 낮추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고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카스트가 인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인 의미의 신분제도인 카스트는 오랜 세월 인도인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카스트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인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 현생에서 충실히 선을 쌓고 최선을 다해야 다음 생에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힌두교 교리 때문으로 해석됐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인도인 스스로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신분을 내려서라도 취업과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는 시위가 벌어진 만큼 시장 논리와 자본주의가 카스트 제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ut out for something, cut out f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Hey, you should apply for the teaching position at the new elementary school. I think you're cut out for that job because you've taught children before.
You're right. I would be cut out for teaching. Thanks for letting me know.
오늘 본문에서 제가 Alice에게
Hey, you should apply for the teaching position at the new elementary school.
새로 생긴 초등학교 교사로 지원해봐.
I think you're cut out for that job because you've taught children before.
넌 전에 아이들을 가르쳤었으니까 꼭 맞는 일일 거야 라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Alice는
You're right. I would be cut out for teaching children. Thanks for letting me know.
맞아, 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적임자야.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ut out f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you should apply for the teaching position at the new elementary school. I think you're cut out for that job because you've taught children before.
You're right. I would be cut out for teaching. Thanks for letting me know.
Today's phrase is cut, C-U-T, cut, out, O-U-T, out, for something. Cut out for something. If you are cut out for something, you are suited for something. Cut out for something은 무엇에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 타고났다, 무엇에 기질이 있다, 또는 적임자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주로 직업과 관련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앨리스에게 새로운 초등학교 교사로 지원해보라며 전에도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적임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I think you're cut out for that job because you've taught children before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무엇에 자격이 있거나 적합한 인물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ut out for somethin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phrase. I really think Jonathan is cut out for soccer.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내가 보기에 Jonathan은 축구에 재능을 타고났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o be honest, I'm not cut out for this.
는 솔직히 말해서 난 자질이 없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the last example. Tommy is cut out to be a teacher.
는 Tommy는 교사로 적임자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you should apply for the teaching position at the new elementary school. I think you're cut out for that job because you've taught children before.
You're right. I would be cut out for teaching.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review. If you are cut out for something, you are well suited for something. Cut out for something. Cut out for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ohnny Reed가 부르는 Thank You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I only had two words left to say to you with my last breath, I'd confess the truth to you. You've never left my side, even when I fell behind. Thank you, thank you for the life you've given me. Thank you for sharing all your love and all your dreams. For every tear of happiness I've cried, thank you for laying down beside me here tonight. When I close my eyes, I say a prayer for one more day with you. And when I wake,
one who pulls me through, who pulls me through the storm when I can't go on. Thank you for the life you've given me. Thank you for sharing all your love and all your dreams. Thank you for every tear of happiness I cry. Thank you for laying down beside me here tonight. You've never let me down. It's like you don't know how. Thank you for the life you've given me. Thank you for sharing all your love and all your dreams. Thank you.
Yoksa sok onul.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9년 3월 7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9일 전 레비 에슈콜 이스라엘 총리가 서거함에 따라 이스라엘 의회는 골다 메이어 전 외무장관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1898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태어난 골다 메이어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평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시오니스트였던 메이어는 23살 때인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후에도 메이어 여사는 소련 주재 이스라엘 초대 대사와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오늘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됩니다. 메이어 여사는 이후 5년간 총리로 역임하다가 1974년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1965년 3월 7일 오늘 600여 명의 미국 흑인들과 백인 인권운동가들이 인종차별 폐지를 주장하며 알라바마주 셀마시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셀마의 브라운 교회를 출발해 에드먼드 피터스 다리를 건너 알라바마의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시가 행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력 진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십 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경찰들의 시위 진압 사건은 후에 블러드 선데이, 즉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A bloody Sunday for America's civil rights movement in Selma, Alabama. That's where state troopers and a sheriff's posse.
1965년 오늘 시작된 이 시위는 5개월 뒤 흑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미국 선거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